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끄르는 감소 속에 우리가 주어져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의 신기한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이 사실 보면은 좀 신기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런 사건을 대하는 우리 마음들은 뭔가 내가 참 신기한 기적을 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좀 시큰둥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대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사건을 대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저 시큰둥해져가지고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저 이건 뭐 옛날 이야기 그런 정도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표적과 기사가 있게 되고 또 병자들도 사도에게 오면은 병이 막 나아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를 하죠. 사도들을 시기를 해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줬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주의 사자가 왔다 이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옥에 사도가 갇혀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구출해줬다.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그런 그 이적의 사건인데 이런 그 신기한 이적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 이런 것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옛날이나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 지금에는 이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없는 것이다, 믿을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여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 좀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의 분위기는 이 기적을 추구하고 또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분위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들은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교인들이 그 방언을 하려고 하고 또 뭐 꿈에 뭘 보고 뭐 신비적인 것을 체험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이상한 교인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분위기라 볼 수가 있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사람에 속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그냥 옛날이나 있을 법한 얘기고 지금은 그런 기적은 없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큰 오해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은 없다 이렇게 그 주장해버리는 것은 지금은 기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건 기적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등장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대로 그 똑같은 기적이 지금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 이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구출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 보면 이것과 비슷한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군대 쫓겨가지고 홍해 앞에 딱 같이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이 다니엘이 살아난 그런 얘기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에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사자굴 들어가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뭐 살아난다 이런 보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한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사실이다 이건 우리가 믿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도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건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이적들이 실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지금 저 앞에 저 신천 내과도 갈라지게 할 수가 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뭔 일어날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그걸 기다리고 기도한다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이런 초대교회 때 또한 성경 구약 역사 속에는 분명히 있었고도 행하셨으면서도 왜 지금 우리들에게는 기적을 이런 기적을 다시는 보여주지를 않으시느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한다면은 믿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옥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 구해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좋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옥문을 열고 도망쳤다면은 결국 탈옥소 된 거 아닙니까? 전국에 지명서 내릴 건데 이건 뭐 좋을 게 없을 게고. 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천사가 사도를 구해준 것처럼 나를 구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바로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기적을 잘못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적이라는 것을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이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본문에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주위의 사자가 와가지고 구해줬다. 야 사도가 좋겠다. 이렇게만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저런 기적이 있어가지고 뭐 잘 살겠다거나 병이 나는다거나 일이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몽땅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것으로 기적을 갖다 붙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도들을 구해주신 것은 사도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게 불쌍해가지고 사도 한 개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 하나님이 사도가 어려울 때에 천사를 보내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줘야지 왜 누나 깜짝 안 합니까? 이런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갖다 구해냈습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제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구해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사도들을 그런 식으로 안동하냐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힌 사도를 구해냈습니다. 그게 사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면은, 것이라면은 계속해서 사도를 도와야 되죠.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몽땅은 돌에 맞아 죽거나 토백해 죽거나 순교를 해버려요. 정상적 죽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옥에서는 끄집어냈으면서 그들이 돌 맞아 죽고 토백해 죽을 때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사도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라 끝까지 돌봐줘야 되죠. 뭔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돌을 던지는 그들이 배락을 내서라도 사도를 지켜줘야 되죠. 그래야만이 야 하나님의 사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야 옥에 갇힌 그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들의 인생은 어떤 고통 속에 억울함 속에 핍박 속에 내 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갖다가 개인적인 이유에다가 갖다 붙인다면은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급에 빠질 때에 왜 어쩔 땐 도와주고 어쩔 땐 안 도와주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 뭐 사도가 옥을 열었다든가 또 문둥병 고침 받았다든가 같은 모든 기적들을 갖다가 사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관에서 구해내준 이러한 쪽으로 이해해버린다면 분명히 그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본문만이 아니고 모든 기적이 다 마찬가지예요. 병자들이 사도에게 몰려오고 사도가 병을 고치는 것도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를 보내가지고 사도를 구해준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19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옹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구해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멀리 도망치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은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를 구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한 개인을 위하는 게 지금 이유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을 시기한 사람들이 사도를 오게 가둬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를 하나님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완전히 종합해보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붙들어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걸 하나 구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아니한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기적의 의미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다 못해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짓는 길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손상되는 것도 없고 방해받는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문이 말해주는 기적의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뜨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살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해라. 이유가 뭐였죠? 얼굴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다른 남자를 탐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내 살자고 그 아내의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 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라의 그 얼굴이 예쁘다 소문을 듣고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 부인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와요. 그때 바로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았지 아내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그런 위기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기는 개인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손상이 이게 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망칠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분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뭐 사라가 없어도 다른 분이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성경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나약함 때문에 멀쩡한 자기 아내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뺏기고 다른 부인 얻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 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히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살을 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아내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손상 위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뭐 또 모세도 보면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에 아이고 난 나이가 많은데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붙들어다가 이스라엘 보낸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순순히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신앙적인 모습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 보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말해볼까요? 유다가 자기 그 며느리 누굽니까? 그 다말 경우에도 그 아들 주기를 거부해가지고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창대 행세를 해가지고 그 약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인간의 불신앙 나약함 때문에 약속이 무너질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다. 그 생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야, 이런 말 하면은 아 그러면은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그럼 안 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누굴 세워야 합니까? 자기 백성,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안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게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지인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다. 다스림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징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신앙의 길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 한 사람을 천국 보내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들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내시는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도들을 붙들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 사도를 죽일 수가 없다. 이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사는 사도라 마찬가지, 사도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증거물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죄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붙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생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싫다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살 수 없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니까 포기하자 이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만드시고 거룩한 말씀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런 열심으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희생하신 그 기적 안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붙들렸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서 아들의 희생으로 깨끗게 하신 자기 백성을 옥에 갇히도록 그냥 두겠냐는 얘기죠. 그렇다 해가지고 옥에 갇히 무조건 풀려나고 병 걸리면 낫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신자인데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도록 하고 고통 중에 있도록 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또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만드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내버리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 방해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 건져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의 주의 사조로 인해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증거물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떠나서 나 홀로 살았던 인생이 한순간 있었냐 그 말입니다. 없었다는 얘기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린 내 인생에 하나님 있음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에도 나 혼자 살아왔고 내 힘 가지고 살아온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본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건인 내 인생이 안 보였다.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것으로는 믿지를 못하고 자꾸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일이 있어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높은 데 떨어져가 안 죽고 살아나야 하나님 개입했다 자꾸 이렇게만 여기려고 하지 날마다 평범하게 살아온 그런 인생에는 이건 하나님이 인도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했다는 것. 이게 엄청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걸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시다는 것. 이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했다. 이것은요.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 보내가지고 끄집어 내준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 같지만 우리는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신 이 일이 옥에 갇힌 사도를 끄집어낸 것에 비할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자가 바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여러분을 여기 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큰 기적 속에 살아왔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명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간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다스림과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런 기적 속에 살게 하시면서 명하시는 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붙듯이 인도하시느냐?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모든 이유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날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만들겠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공고나 핍박이나 어려움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데 무슨 기적이고 이래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그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피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쫄쫄 따라갈 때에 그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 때문에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천천히 돌아볼 때에 나 홀로 산 것 같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이 나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고 하늘의 안전자로서 우리의 운명이 끝내줄 거라는 것을 다시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 다스림 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 어떤 공고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의 사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련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때때로 내 육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시다. 이런 저희들 말씀 속에 다시 굳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참으로 바울처럼 풍부하든지 빈풍피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